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음원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말씀드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8절과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너희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유대인이고 또한 유대인이란 표적으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 있고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명하셨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과 에서는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할례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제사도 드리고 또한 그 언약의 백성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옛 언약의 복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스마엘과 에서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들이 이스마엘과 에서가 유대인이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들은 아, 그 라인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쪽의 라인이다 라고 말하겠지만은 이 할례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또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언약 백성 자체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백성 안에도 할례를 받고 언약에 속하여서 언약의 복을 함께 누리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닌 자들도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 복을 누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하늘의 비침을 받고, 그렇죠? 말씀의 단맛을 보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언약에 속하여서 언약의 복들을 누리지만은,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인 지금이나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렇다고 아 뭐 할례 안 받아도 돼, 세례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마음의 할례만 받았는데,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세례를 행하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아, 뭐 그런 건 다 형식적인 거라고. 뭐 세례 안 받으면 천당 안 갑니까? 뭐 예배 안 나오면은 뭐 기독교인 아닙니까? 뭐 요즘은 뭐 집에서도 다 하잖아요. 아주 코비드가 아직 그거를 합리화 시켜놔버렸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아, 교회 나가서 그 시끄럽고 복잡하고, 교회 나가면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받고, 아,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집에서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거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는데, 이제는 목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이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베풀고 받을 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베푸신 목사님이 한국분이라는 거? 뭐 그분은 자랑하더라. 기네스북에도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세례를 제일 많이 베풀었대. 왜냐하면 군목이라서. 논산훈련소 가면 세례 베푸는 날에는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이름표를 딱 붙여놓으면은 목사님 수십 명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갑니다. 군목 출신들이 그 논산훈련소에 세례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사람은, 그 군인은 내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가서 이름표 보고 주 예수를 믿는 자 누구누구에게 내가 누구 이름을 세례준다. 그러고 쫙 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고참들도 저를, 제가 교회 나간다고 엄청 때리던 그 고참도 저를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임마 나도 세례교인이야. 논산훈련소에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많이 줬다고 자랑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이처럼 잘못 사용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분명히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막의 참모습, 그것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대지상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제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모세 자신은 안 드립니다. 만약에 왜 안 드리냐면, 야 그거는 내가 본 그것 새 모형이야. 그거 백날 드려봐야 그걸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걸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는 그 인간들이 드리는 나약한 죄인들이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그 제사 나는 안 드릴 거야. 그리고 나는 온전히 나 스스로 오실 메시아를 드리면 나 혼자 예배 드릴 거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더 신실하게 지키도록 노력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고 교회 안에서 인간들의 참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야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이래도 돼? 교회가 이래도 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연약한 인간들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양육함을 받고 훈계함을 받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걸어나가게 만든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이 예배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배가 100%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에서 정말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그것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에 참여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유대인이며 진짜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구약의 말씀대로 한번 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 예레미야 4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 거룩함을 입는 것,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리고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너희 육신에서 모든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라. 여러분, 뭐 저는 옛날부터 그런 한국에서 부흥회 하고 뭐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비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 장로님 우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들, 자갈들, 가시밭을 다 내어버려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잘 받아들여 30배, 60배 귀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라고 지어 지어 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것을 제하여 버리자고 말합니다. 제하여집니까? 내가 결심하면 없어집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단 한 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기에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길짝밭과 같은 자갈들을 가시를 누가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강박하고 완악한 죄악으로 정말 싸고 문드러진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 영, 새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의 삶으로 완전하게 살아주시고 만족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그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곧 마음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 여러분 할례라고 할례를 받으려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생각들이 어떤 것입니까? 할례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칼. 피, 잘려나감입니다. 칼, 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세례를 받으시죠? 물을 여기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금 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죠. 할례나 세례나 다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나 세례나 다 무엇이냐면 뭐 그 뒤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중점을 둬서 말씀드릴 수 있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물러가고 영적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마지막 절을 보니 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것, 뭐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어떤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너무나 익숙해서 어떻게라는 방법론적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보다는 무엇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라는 이 부분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신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무엇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더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 가운데 거할까가 아니라 이 어떻게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구약의 그 모든 역사,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께서 33년간의 완전한 삶을 사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밖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고 내 것으로 누리고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럼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자인가, 내가 무엇을 누리며 사는 자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아,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없잖아요. 다 안다고, 다 깨달아 알고 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얼만큼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 다른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마음이 불만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가 덜 주셔서인 것처럼.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들,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아는 자.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신령한 자 그러면 어떤 자를 신령한 자라고 합니까? 영적인 자. 글쎄, 뭐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걸 잘 이해하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다니면은 교회 안에도 더 신령한 분들이 계세요. 신령한 분들. 그리고 좀 더 신령한 권사님, 더 신령한 장로님, 또 좀 더 거룩하고 신령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리고 자기들은 영적이란 거랑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일은 마치 좀 그 신령한 분들이 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쪽을 싹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 속에 꽉 젖어서 영적인 세계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세계. 그래서 무엇인가 신령한 사람만이 그 영적인 세계에 접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영적이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상,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탄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성경 어디에 사탄이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나라에 속했다고 말하면 성경 어디에? 아니요. 사탄은 오히려 세상에 속하였고, 육에 속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마치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의 세계가 있고 선한 영의 세계가 있어서 이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가 싸우는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이런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란 천국, 하나님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입니까? 육적인 분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마음. 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봐도, 내가 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몇 시간 더 나가요.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말씀 안 드려도 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여기서 말씀은 이미 신령한 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기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서로서로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귀한 존재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가.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하나님 자신이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그러한 자로 취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나를 그러한 자로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걸음걸음이 우리가 내쉬는 그 숨 하나하나하나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